네, 오늘은 이계명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여러분 주부 안에 있는 96문부터 98문까지 제가 문 읽고 우리 함께 답을 읽고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설을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십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1계명에서는 이제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제 2계명에서는 색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는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이라면 이제 2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색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새긴다는 것은 이제 이런 그 돌을 이제 보통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돌을 새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형상을 만드는 것은 이제 부어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녹여서 부어서 만드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96문에서는 이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을 말하는지인데요. 두 번째 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계명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그 답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것.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절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이 두 번째 계명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말씀에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예배의 방식에 대한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이 두 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97문에서 그러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되는가에 대하여 이제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표현될 수 없습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데 피조물들 다른 피조물들 우리가 형상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상을 표현할 수 있으나 그런데 세 번째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를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미술 그림을, 미술이라든가 그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세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또는 그려놓고서 그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97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98문은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 안 됩니까? 이것은 이제 이 평신도를 위한 책이라는 이 용어는 이제 형상을 이렇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비판을 계속하니까 평신도를 위한 책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방어를 합니다. 이것은 형상들은 평신도를 위한 책이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형상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형상을 보면서 그것들을 이제 경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교육을 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구나. 또는 성인들을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교육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에선 안 됩니다,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에선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허용하지 않은 것인데, 허용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서, 하나님 더 좋은 방식이 있습니다. 이 형상을 만들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좋은 그림들을 그려놓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교육받는가, 이제 우상을 통해서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설을 통해 가르침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그림들을 놓고 여러 성상들을 놓아서 그것들에게 절하면서 교육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기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구나를 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이 성상 숭배에 대한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제가 조금 정리해 왔습니다. 지금 이 요리문답서가 이렇게 이계명이 해설되고 있는 것은 이런 로마 가톨릭과 루토교, 그래서 종교개혁 진영에서는 루토교도 형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루토교회 안에 가면은 십자가인데,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루토교회 안에는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루토교회도 그렇게 할 때 그 평신도를 위한 책이다, 이것을 어느 정도 이제 받으면서 그것을 허용합니다.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그러니까 이 1563년이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 로마 가톨릭이 있고 또 루터 교회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상 숭배 결정의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핍박받다가 지하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교회가, 기독교가 허용이 될 뿐만 아니라 국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예배당, 바실리카라고 하는 사각형의 예배당이 이제 지어지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예배당, 예배 공간, 그러니까 사각형의, 지상의 사각형의, 그전에는 그런 공간이 여러분 없었습니다. 다 지하에서 또는 가정에서 숨어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쭉 퍼지는데, 퍼지는 것과 함께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사사기에서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그 부패가 어떻게 오냐면, 그 예배 드리는 방식에서 오는 것이죠. 기드온이 에봇을 금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제 숭상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예배 부패가 오듯이 기독교가 전파된과 동시에 예배 부패도 함께 전파됩니다.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있는 미신과 기독교가 합쳐지는 방식으로 이제 미신화가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무속화가 되지 않습니까? 무속화가 되듯이 똑같이 이제 그런 일이 그곳에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상을 좋아하고 성상을 소유하고 다니고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되니까 그것들에 대한 비판이 계속 교회 안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754년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성상 사용 금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노플 또 니케아, 오늘 저희 니케아 신경 받았는데 사실은 거의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제 니케아가 있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성상 사용 금지를 했는데 그 787년 그러니까 거의 33년이죠. 33년 후에 니케아 회의에서 성상 경배를 다시 그걸 뒤엎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게 되는 이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고 그리고 한 400년 정도 3-400년 흐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이렇게 같은 지역에서 회의를 했는데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좋은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잘못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쭉 아래 가보시면 이것을 그대로 또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쭉 아래 보시면 한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보시면 794년 그러니까 동방교회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이런 결정이 물론 파송되었지만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결정하고 794년에 그 어떻게 그러냐고 이걸 받지를 않았어요. 원래는 여기 그러니까 동방교회 서방교회 동방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그 헬라어를 쓰는 그리고 서방교회라는 것은 이제 라틴어를 쓰는 같은 로마 제국이지만 이제 우리가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성상 숭배가 이렇게 동방교회에서도 거절됐다가 그러나 그 뒤엎고 이 부패라는 것이 예배 방식의 부패라는 것이 이렇게 크다는 것이죠. 그 세력을 못 이기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엎으니까. 그리고 서방교회에서도 우리가 성상 숭배하면 안 되지라고 했지만 그러나 다시 또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결정을 뒤엎는 방식으로 해서 동방이나 서방이나 다 이 예배 방식의 부패. 그래서 이 성상 숭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 안에 이런 부패가 들어올 때 그 힘이 얼마나 또 센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87년에 이 성상에 관한 결정이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도 이 결정을 가지고서 거기에 근거 삼아서 성상 경배 숭배를 하거든요. 그 보면은 그 결정 근거가 무엇인가 보면 그 문단에서 한 일곱 번째 주면 787년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거룩한 교부들의 가르침과 가톨릭 교회의 전승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없는 것입니다. 이거 옛 어른들이 이렇게 가르쳤다. 근데 사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 것이 더 좋으신 가르침들이 말하는데 이제 그렇게 한 분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것들만 따와서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전승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이런 사고에 대하여 이제 칼빈 선생님 뭐라고 말했냐면 왜 꼭 따를 때 잘못된 결정들만 골라가지고 그걸 따르냐는 것이죠. 잘못된 글들만 보고서 왜 따르느냐. 그래서 이제 꼭 따를 때 교회 안에 있는 칼빈 선생님의 제 말이 아니고 칼빈 선생님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쓰레기를 따르냐. 꼭 교회에 있는 내용들에서 이제 그렇게 비판을 하죠. 근데 그 아주 구체적으로 이 787년의 결정에 나와 있습니다. 물감, 모자이크로 이루어진 것이든 적당한 재료로 이루어진 것이든. 예. 참 그렇죠. 예. 우린 이계명에서 색이거나 만들거나 이게 구체적이었듯이 여기서도 물감이나 모자이크는 적당한 재료들로 이루어진 것이든 완전히 지금 어긋난 것들을 말하고 있죠. 장소에 대해서도 성당 안에 도구들과 의복들, 벽돌과 목판들, 집들과 길거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그리스도의 성화상, 죄에 물들지 않은 우리의 여왕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어머니의 성화상, 공경해야 할 천사들과 모든 성인과 의인의 성화상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경배한다는 것인데 성상 숭배 논리가 이겁니다. 성화상 공경은 그 원형까지 소급됨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 성화 왜 이런 물질에게 이렇게 절하냐, 물질을 왜 이렇게 숭배하냐, 경배하냐고 할 때 그 논리는 우리 그 물질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안에 있는 원형을 우리가 숭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인들에게 우리가 공경을 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인들의 그런 것을 이제 절을 하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하여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이것들을 반대할 때, 이 성상숭배를 반대할 때 근거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예가 없다. 거죠. 아까는 뭐 교회에 뭘 따라서였지만 예, 그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를 거기서 똑같이 여기서도 말합니다. 성경에 예가 없다. 두 번째, 이성이 없는 이미지가 이성적 존재가 받는 인사나 경배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성인들을 왜 이렇게 성인들의 그림을 그려놓고 왜 이렇게 절하고 경배하냐. 그거 원형까지 소급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하여 물질에게 경배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 이제 그렇게 결정되고 나니까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공식적으로 그것이 자리를 잡게 되고 수백 년이 흐르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어떤 해설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에서 명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예배 방식까지 해서 이렇게 1계명은 그까지 포함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은 다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4절 5절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를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계명이죠. 이계명 우상으로 새기는 거, 하나님을 새겨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지금 이계명은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계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런데 다른 신들을 두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탐심에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출애굽기 32장에서 왜 이러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그 우상을 만드는가? 이게 다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종교적 탐심, 종교적 욕망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탐심을 유하여서 그렇게 형상을 만드는 것이죠. 자기 종교적 욕망을 위해 그런 형상을 만듭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청소년기를 이렇게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있는 교회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면 자 뭐, 대단합니다, 여러분 대단해요. 이렇게 슉 하면 아뜨거 뒹굽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도 지금 반응이 없으신데 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있는가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려고요. 그래서 아, 잘 보라고. 그러면 저기 목사님 막 빛이 난다고. 저는 그렇게 안 보여가지고 눈을 이렇게 떠보는 거죠. 정말 그렇게 보이나.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려고. 그러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종교적으로 왜곡된 그 탐심이죠. 그것을 유하여서 그렇게 바라보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것은 그렇게 쉽게 이 열 번째 계명 탐심에도 어긋나며 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거짓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거짓 종교의 핵심을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만드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만드는 게 바로 이 탐심에서 그러한 것이며 그렇게 해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이죠. 거짓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예배 방식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로 낮춰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무한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제한시켜버리고 피조물처럼 그 영광을 뺏는 것, 자기의 종교적 탐심을 위하여 뺏는 게 됩니다. 1계명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한다면 2계명은 예배 방식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곧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와 묶여 있습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 하나님을 피조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럴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으로든지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세게 만들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리의 이 왜곡된 종교적 욕망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눈앞에 바로 그렇게 있다. 그것만큼 바로 우리에게 우리를 자극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나가 이 계명을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물건만이 아니라 물질로 된 것만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서 109번에서 외적으로 형상과 모양을 만드는 일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어떤 형상을 표상하는 일까지를 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신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배 방식은 하나님의 속성을 신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도 나는 만들지는 않지만 생각으로 그리는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데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라고 마음으로 그리는 것까지도 사실 그것도 거절합니다. 그래서 대리문답서는 그것까지도 거절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람을 예비하는 것까지 또 사실은 정확 또 얘기 더 포함되겠죠. 그래서 내가 무슨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아주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이다까지 말하는 그런 너무나 많은 왜곡된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런 이단 사이비까지도 사실은 거절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러니까 목가름입니다. 목가름. 그러니까 목가름. 그래서 목가름이 뭐냐면 한국 모든 이단 사이비는 제가 지금 정확한 이름이 생각이 있는데 황 뭔데 목가름에서 출발합니다. 목가름이 뭐냐면 그렇게 다 어떻게 등장하냐면 수염 이렇게 하얗게 기르고 등장을 했습니다. 등장을 할 때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 후에 내 목이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의 목이 붙었다. 이게 목가름입니다. 목가름. 그래서 이제 목가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다 그게 우리나라의 이제 첫 출발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다 이제 그게 나오게 되면 잘못된 왜곡된 이단 사이비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계명은 어떤 그렇게 물질에 대한 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또한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 한 것 다 거절하는 것이죠. 이 계명은 어떤 성물에 대한 숭배도 금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원 에봇이 있었듯이 또 노뱀도 그랬죠. 노뱀을 계속 숭배하고 있어서 히스기야가 그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것도 없앱니다. 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용된 못을 수집한다거나 그걸 숭배한다거나 무덤에서 사용된 세마포를 숭배하는 행위. 그래서 트리어에 있는 돔이라고 썼는데 이제 성당입니다. 돔은 이제 주교가 머무는 성당을 돔이라고 합니다. 이 트리어 돔에는 이 세마포가 거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트리어에 한 6개월 정도, 6개월? 1년? 아무튼 제가 살았거든요. 거기 살았는데 그 트리어에는 이 예수님의 그 세마포가 보관되어 있는데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그걸 다 엎을 정도로 이 세마포가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성당의 가장 중심에는 그 천주교의 그 교리에는 이 성체,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성만찬 할 때 떼는 그 웨이퍼 이제 거기서 오블라시라고 합니다. 그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중심 앞에 이렇게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실은 잘못된 거죠. 단지 잘못된 숭배이죠. 그런데 거기에다 그걸 놓지 않고 가장 중심에 이 세마포를 놓습니다. 네. 그리고 공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언제 이제 한 몇십 년마다 한 번씩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도시의 줄이 전 세계에서 와서 그거 보려고 줄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저는 기회가 되지 못해서 못 봤습니다. 예. 그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며칠을 기다려야 돼 볼 수 있는 일인데, 예. 이런 것들 잘못된 것이죠. 향을 피우고 행진하는 것.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마 지금도 그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밥을 풀 때, 우리는 밥솥이 있지 않습니까? 밥을 풀 때 십자가를 굽고 그러신 분 없겠죠. 그거는 잘못, 예. 그러니까 이게 미신화가 되는 겁니다. 미신화. 미신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 감사 기도하는 게 좋죠. 여기도 왜 그런, 그렇게 꼭 어떤 게,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종교적 부패입니다. 그게. 그래서 예전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서 하셨어요. 그것들은 다 이런 기독교를 미신화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또 가정예배, 공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할머니 얼마나 무한하신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한하시고 편지하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피조물에 이런 물질에 가두거나 마치 이런 미신적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라는 이 신관에 따라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외식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아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주문외듯이 오래하고 막 그 신비롭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예배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성막이 회막이 되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이 공적인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예배가 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현상교회는 전혀 그런 걸 제가 확인하지 못하지만은 이제 이게 그냥 들어가서 이제 인터넷에 많은 설교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내가 들어가서 그냥 그 클릭해서 그 설교 영상 보면 되는 것이지 하고서 지금 이 예배 출석, 공예배 출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함께 하나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걸로 대체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예배 방식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외형을 통해 예배할 수 없음에 근거가 됩니다. 미술이 허용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미신을 위해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98문에서 말하듯이 결국은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마치 관용어구처럼 우리에게 있는 그 문구, 교회 문서라든지 신학자들의 말에 있는 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일으켜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강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우리가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예배와 또 설교 말씀 듣는 것, 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계명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두 번째 계명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또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종교적인 그 부패 때문에 피조물로 바꿔버리고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영광으로 바꿔버리고 피조물 안에 가두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도처에 있으며 역사 가운데 있으며 또한 때때로 우리의 모자란 깨달음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 그 속성에 대하여 그러할 때도 또 있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개혁이 계속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패를 거절하는 일 우리 안에서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히려 주님을 온전히 참되게 예배해야 하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예배를 공예배의 그 가치를 팬데믹 이후에 잘 알지 못하고 못하는 일들이 있어온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것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임을 알아서 우리가 더 잘 모이며 더 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일이 어떤 물질로 된 형상이나 어떤 그림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이니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